누가복음 9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여기에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도록 열두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때와 70인을 보냈던 때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장을 시작할 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열두 제자를 갈릴리 전역에 보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갈 수 있는 먼 곳까지 여행하려면 그들이 빛처럼 여행해야 합니다. 그 뜻은 그들이 빨리 여행하게 될 것을 말하며 이 기간에 가능한 먼 곳까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들을 함께 모은 다음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와 병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들이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도록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와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1절에서 9절 말씀. 그 소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재판을 받기 위해 서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전대나 성경이나 빵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무엇이든지 주는 것을 먹으며 사람들로부터 받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일꾼이 그의 싹스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빛처럼 여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여행을 빨리 할 수 있고 멀리 여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따르는 부수적인 임무는 병자를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임무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전인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필요한 것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제가 교회의 임무가 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임무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임무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의 사회사업은 우리의 임무에 부수적인 것이며 그것이 결코 교회의 주 임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메시지를 사회 사업과 바꾸어서 사회 복음이 되었으며 그들은 어느 하나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고 두벌 옷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은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dunamis, 즉 에너지 또는 활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그들의 사역에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말이 또 돌았으며 그 말이 헤롯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보기 원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제자들이 그들의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피곤했으므로 호수 건너편에 가서 쉬면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으리라고 주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자들의 여행이 어떠하였는지 보고도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 벳세이다 마을에서 가까운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벳세이다는 가브나움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곳이며 그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 가브나움을 떠나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시야가 밝기 때문에 백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 어느 곳에 가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배가 벳세이다를 향해 가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북쪽 해안을 거쳐서 뛰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네들 어디 가나?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 했으나 큰 무리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천명이었습니다. 무리 전부가 약한만 오천 명쯤 되리라고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멀리 가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왕국을 공부했습니다. 결석한 분들은 테이블 구입하셔서 듣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될 왕국이 있다는 것이며 예수께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빛과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을 굴복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이 근처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집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천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떼에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내 생각엔 언급했던 것보다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의 북쪽 끝에 있는 벳세이다에서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는 방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벳세이다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다음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며 오늘날 그 지역을 베니아스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헐몬산 기슭에 있으며 바위에서 거대한 샘물이 솟아나와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베니아스에 가서 헐몬산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이 베니아스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의 상단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그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갈릴리 주변의 군중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보다 예수의 기도 생활을 아주 주의 깊게 지적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적한 곳이 누가복음에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들을 보고하는 데 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강조점은 예수의 인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조점이 예수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과 강요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한 사람이신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을 조심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것 같이 들립니다. 혼자 따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때로는 군중 속에서도 기도해서 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을 얻게 하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정에 쫓겨서 그는 따로 기도했으며 그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무릎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기 있는 견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헤롯이 들은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거나 그가 엘리야였다고 들었거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의심할 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은 왕국을 건설하여 세계 열방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의 죽음으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희 자신도 그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하여 알리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권을 세워 로마의 정권을 뒤집거나 세계를 굴복케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국은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임도 그는 아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나가서 오 메시아가 여기 계신다라고 말한다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활 후에 이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젠 그들이 그의 죽음에서 성취된 성경 말씀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 시기가 아니니라. 너희 자신들도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오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통치하실 텐데 제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됩니까? 저는 주님의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식을 전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비록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실상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너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젠 주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진리를 더 많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멸시받고 거절당하며 죽음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그때 왕국이 이루어지며 그때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만일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면 즉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것들이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삶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자기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주고 싶고 또 동료를 도와주고 싶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원함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제자가 되기 위한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내 자신의 목적지를 정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또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만일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너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발견하리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참된 삶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잃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할 때 삶의 참뜻과 목적을 진실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두셨습니까? 당신이 나가서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욕망을 쫓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연락을 찾기 위해 연락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락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를 추구하는 자는 그의 생명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할 때 당신은 대단히 만족스럽고 흡족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 야망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 소원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보시오, 잠깐만. 만일 그것을 성취했고 온 천하를 얻었으나 당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그 뜻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당분간 그것을 비밀로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나, 보좌를 이 지상에 당장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이 있게 되며 그 후에 봉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면 주님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 산에 올라간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누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에 관한 이런 아름다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난다 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고전 영어 단어이며 헬라어로는 빛이 난다 또는 성광으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의 옷이 성광처럼 비쳤습니다. 성광처럼 빛난 것은 빛이 그 옷자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 중에 헬라어로 변형, metamorphosis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변형은 몸의 전체적 변화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를 그림같이 아름다운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은 그의 얼굴이 해가 밝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옷은 섬광이 비치는 것처럼 빛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별세한다는 말은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떠남은 예루살렘에 성취하실 영광 중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야 모세를 만나보렴 이 사람이 베드로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천국에 간 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바보같이 되지 않도록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안다면 거기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 나는 성경 말씀을 원합니다. 좋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2절 말씀.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무라도 서로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DNA를 심거나 무엇이든지 내 양심에 집어넣으셔서 당장에 자동적으로 모두를 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다윗이 저기에 있네 라고 말할 것이며 당신도 마찬가지로 알아보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세나 엘리야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직관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으며 제자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는 잠을 잔 것 같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파르고 한참 올라가야 하는 헐몬산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피곤했겠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고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음성을 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깬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섬광처럼 빛나고 거기에 율법을 준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며칠 전에 예수께서 그의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버림바 되리라.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죠. 여기에 초막 세 개를 지켰나이다. 이곳을 떠나지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소서.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좋겠나이다. 여기에 초막 세 개를 지읍시다. 만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주님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른 복음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는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잠잠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짐작으로는 베드로의 생각이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되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건의 현장을 표시하기 위해 초막을 지은 것입니다. 성지에 가는 것을 실망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사건들의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곳곳마다 모두 교회를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신교회, Church of Nativity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놀라울 것입니다. 그것이 매번의 방문을 망칩니다. 당신이 들어가 모든 번쩍이는 쇠붙이와 탑들의 손을 내미는 제사장들을 볼 것인데 어쨌든 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짐작으론 베드로가 그 모든 풍습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주여 바로 여기에 초막을 지어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합시다. 실제로 그들 중에 세 사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누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대변한 사람이었으며 선지자를 대표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들었으나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 제 말을 들으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이 말을 귀에 담아둡시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와 버림받음과 그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거든 종이 되기를 배우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당파와 종파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은 아니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거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남쪽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통상 취하는 노선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르단 계곡을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오십니다. 주님의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실 곳을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 예배하려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여지도 없이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마리아인들은 희생제물로 양을 그리심산에서 들여서 유월절을 지키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지 약 700명 정도의 사마리아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보 같은 전통을 따릅니다. 아직도 사마리아인들끼리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에 멸종되었습니다. 오늘날 단지 2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지켰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원한과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그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전혀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왜 예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지 알겠습니다. 이를 보고 가로대 주여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론 이 두 사람은 변화산상에 있었고 엘리야를 보았으며 선지자가 행한 일로 인해 다시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님 왜 저들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한두 가지 맛을 좀 보여주세요. 주님을 냉대하는 저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너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는 다시 한번 그가 오신 목적을 알립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는가? 그가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여러 곳에서 그가 오신 목적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온 것은 죄인을 정죄하려 함도 아니요 멸하려 하는 것도 아니며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성탄절에 그가 오신 이유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친구들아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올 때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은 후 오 주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잠깐만 기다려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아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비용이 드는 것을 기억하라.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는가? 기꺼이 값을 치르겠는가? 그것을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값을 측정해보고 결정하라. 값을 계산하여 고려해보기 전에 출발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첫째 사람은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에게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겐 나를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에 나로 먼저 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걸 보면 me first. 그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로 먼저라는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나로 먼저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를 따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로 먼저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해야 하며 예수가 먼저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당신은 와와 예수께서 냉정하시고 감정도 없으시구만 이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장사케 하소서라는 말은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잠시 동안 집에 있겠으며 아버지가 별세하거든 내가 오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그의 아버지가 별세하여 묻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사람이 죽은 후 두 시간 이내에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은 언젠가 내가 먼저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고 또 언젠가 내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나로 먼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정신 차리고 교훈을 좀 배워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먼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헌신적 예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값을 치루야 하며 그것이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